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잘 알려져 있는 만큼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했을 때그 루머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 막 전해지는 과정에서 부풀려지고 이렇게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의 입을 거칠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의 입을 거쳐서 듣는 말들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혹 잘못된 그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 없는지, 말하는 전달하는 사람의 의도가 섞이지는 않았는지 살펴서 들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는 오해가 커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유발하는 오해, 주로 편가르기입니다. 소위 마리아 편을 나누는 것이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마르다 편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마리아 편이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마르다 편이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손에 막 물도 묻히기 싫어하고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꼬라지 보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면에 자기가 마리아 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아니 무슨 교회에 이 사람들 밥순이도 아니고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매번 식사 준비 부담을 줘가지고 새신자들 적응도 못하게 하고 막 주방 일 잘못한다고 구박이나 주는 사람들 이 보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이 결국 편가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니는 마리아 편이냐? 니는 마르다 편이냐? 이 마리아 편은 마르다 편이 보기 싫고, 마르다 편은 자기 몸만 아끼려고 하는 이 마리아 편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 편가르게 하는 것은 이 본문을 철저히 왜곡한 해석입니다. 일단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잘했다거나 마리아가 잘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마르다가 잘못했다라거나 이 마리아가 잘못했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사이를 갈라놓거나 서로 네가 잘했니, 뭐 내가 못했니 라는 싸움을 부추기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 38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이 마르다 자매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리십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우리는 이 동네가 어딘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요. 뭐 수도권도 아니고 거의 뭐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동네라 볼수 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 마르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마르다 자매와 예수님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볼일이 있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자매의 집에 간혹 들리곤 하셨습니다. 이 자매는 부모 없이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오빠 또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지요? 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죠? 죽었다가 무덤에 갔는데 막 벌떡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붕대 감은 채로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나사로가 이들 자매의 오빠입니다. 나사로 밑에 마르다, 마르다 밑에 마리아 이렇게 삼남매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오빠 나사로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아마 뭐 집을 비웠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먼저 달려간 것도 이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는데, 언니인 만큼 아주 이 성격이 좀 똑부러지고 더 이게 동생보다 행동이 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마리아보다 행동이 앞섰습니다. 오늘 또 역시 먼저 달려나가 예수님을 막 집으로 청한 사람은 그 마리아가 아니라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 일행을 기꺼이 청했던 여인 이 루디아처럼 마르다 역시 믿음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차이가 있다면 루디아는 좀 부유한 여인이었던 반면 마르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마르다 남매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또한 동생 마리아 역시 이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긴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삼남매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좋아하고 기다립니다. 요즘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카드도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보낼 시간을 계획해 놓으면서 설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각종 명절을 좋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명절을 조금은 꺼려하는 마음도 있긴 합니다. 주부들은요, 이 명절이면 장도 봐야 하고 막 평소에 하지 않던 음식 장만에 막 썰거지거리에 많아져 힘들어합니다. 어떤 주부들은 명절이 다가올 때면은 1, 2주 전부터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합니다. 뭐 영국에 있는 뭐 우리 같은 경우야 대부분이 이 시집이라고 하는 그 소위 시월드에서 이 명절을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뭐 좀 덜 하다고는 해요. 그 어떤 분은 늘 외국에서 명절을 맞이하다 보니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 니는 내 죽을 때도 오지 마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뭐 그 뭐 참 그 말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 이렇게 몸이 좀 떨어져 있어서 편하다 하지만 또 마음은 편치 않는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갖다 주는 밥 먹고 과일이나 먹고 고스톱이나 치는데 뭐가 힘들까 싶지만 이 명절 다가오면은 남자들은 나갈 돈 걱정에 이 한숨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명절 수당이 얼마나 들어올지, 고속도로 토월비는 얼마나 올랐을지, 뭐 이제 고등학생 된 이 조카들한테는 이 10만 원 단위로 용돈 지어줘야 될 텐데 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뭣도 모르고 옆에서 아이패드 이번에 사달라는 아이 눈빛을 보면은 저걸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용돈과 또 장인 장모님께 드릴 용돈 챙기면서 아 내 살림살이를 좀 돌아보자니 봉투가 너무 얇아서 민망하고 그렇다고 또 넉넉하게 담자니 우리 집 살림이 걱정입니다. 아 이거 차라리 이렇게 막 고민할 바에야 명절이 없었으면 싶기도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비용이 부담스러운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터뷰를 하면서 아유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때마다 남들이 준비하는 선물과 우리 집에서 준비하는 선물을 비교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족들에게 뭔가 그럴듯한 선물을 하고 싶은데 이 형편상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요즘은 청년들도요 그 명절을 싫다고 합니다. 명절이 돼서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은 이 괜히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조용하게 있기는 그렇고 이 상투적인 질문을 던지기 일쑤입니다. 네 올해 나이 몇이나 먹었냐? 뭐 그쯤 웃으면 독립해야지. 네 눈만 높으니까 이 백수지. 뭐 눈 낮춰갖고 취직해가지고 이 앞으로 네가 좀 장차 일을 도모해야지. 뭐 결혼은 언제 하냐? 네 나이 지금도 노산인데 이 사람아. 괜히 그 남편 물어갖고 취직할 생각하지 말고 좋은 남편 물어 취집을 해라. 뭐 고시 몇 년 했으면은 이제 막 집어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뭐 아주 이래 가슴에 못 박는 말을 어찌 골라도 그리 잘 골라서 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물론 어른들이야 뭐 나쁜 뜻이 있습니까? 좋은 뜻에서 또 관심의 표현으로 던진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 할 바에야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관심을 아예 표현하지 마세요. 정 표현하고 싶으면 손에다가 돈 몇 푼 이래 쥐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처럼요 이렇게 언급하고 보면은 아이 그럼 누가 명절을 좋아할까? 아이 그럼 명절 한번 없애버리자 하면은 이 또 없앤다고 성을 냅니다. 간혹 명절이 주말에 겹치면은 그렇게 아쉬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은 그 대체휴일제를 실시합니다. 영국도 이번 달에는요 성탄절이 주일이라서 대체휴일로 27일을 쉽니다. 명절이 부담스럽지만 명절을 없애고 싶지는 이 않은 사람들의 마음. 이것 오늘 본문 마르다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명절에 해야 할 힘든 주방일, 명절에 나갈 목돈, 명절에 들어야 할 이 관심을 위장한 잔소리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만날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좋고요. 그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합니다. 그래도 먼 곳에서 간다 하고 미리 말해놓으면은 며칠 전부터 이 침침한 눈으로 한땀 한땀 바늘이 지질해가지고 이불 폭 갈아놓으신 어머니의 품이 그립고 맨날 잔소리하지만 또 조카라고 또 호주머니에 돈 찔러주시는 삼촌 이모 그립습니다. 얄미운 말을 톡톡 내뱉으면서 항상 일부러 몇 시간씩 늦게 오긴 하지만 그래도 늘 분위기 띄워주는 이 동서가 그립기도 합니다. 또한 자취한다고 이제는 전화도 안 받고 카톡 해봐야 응 아니 뭐 짧은 대답만 하는 이 집 나간 자식 명절날 갈 곳 없다고 집으로 찾아오면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르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 기본적인 감정은요, 지금 기쁨과 설렘입니다. 짜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아 내가 네 집에 가서 좀 쉬자 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막 뛰어나가서 우리 동네 지나가시는구나 우리 집 오세요 해서 초청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손님을 초대하는 그 환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손님을 초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손님 초대입니다. 나그네를 초대하고 나그네에게 따뜻한 밥상을 내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하고 난 다음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서 기쁨으로 초대하긴 했지만 이제 막상 그 날이 초대한 날이 다가오게 되면 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본문 40절을 보니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 잘못된 마음 아닙니다. 사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는 말은 모두 예수님 맞을 준비에 해당합니다. 이불 뿔을 갈아놓고 집안을 사사시 청소하고 창문 닦고 음식을 장만하는 일입니다. 마치 명절 때 친척들을 맞이하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을 보는 듯합니다. 기쁜 마음에 이 음식 저 음식 장만하지만 또 몸은 몸인지라 고되고 바빠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따금씩 그 난에 이파리를 한 개씩 닦으라고도 시키기도 했는데 뭐 저는 그 이유를 모르고 이파리 그 얼마 많습니까? 그걸 한 개씩 어째다 닦나 싶어 대충 닦아놓으면은 뭐 마음에 안 드셨는지 괜히 욕만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파리까지 다 닦는 것이 어머니의 그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옆에서 이 지켜보던 이 속 없는 아들이 뭐 어머니 도운다고 또 한마디 거둡니다. 그냥 이것저것 어머니 고생하지 마시고 아 피자나 치킨 대충 시켜 먹어요. 안 그러면 요 앞에 식당 명절에도 영업한다니까 막 그냥 외식하여 이래 합니다. 그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어머니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한마디 거둡니다. 자기가 장을 봐주고 전을 부치고 설거지 해줄 것 아니면서 야 누가 그거 다 먹는다고 조금만 하라고 합니다. 막상 차리 놓으면은 갖다 주는 대로 잘도 받아 먹습니다. 맨날 말만 그만하라 그만하라 하지 뭐 과일 갖다 주면 그 또 금세 접시 비어 있고 차 갖다 주면 금세 컵 다 비어 있으면서 말만 그만하라 합니다. 조금만 하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기뻐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과 막상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 이 몸이 바쁘고 고단해지는 것 다른 문제입니다. 남편 말대로 아들 말대로 조금만 적당히 준비하면 몸은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손님 치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손님을 그러고 보내고 나면 내 마음에 아쉬움이 남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 한몸 고대도 이 음식 저 음식 장만에 푸짐하게 먹고 또 남은 거는 각자 집에 또 싸들고 들려 보내줘야 헤어져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이렇게 베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런 손님이요. 뭐 대충 주변 식당에서 뭐 돈으로 때우면 됩니다. 한참 바쁘게 손님 맞이를 준비 중인데 이 남편이 부릅니다. 밥 먹고 하자. 이 뭐 밥상 차려오라는 말이죠. 이제 밥 시간 됐다고. 그럼 성질이 뻗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거 안 보이냐 하면 화장실 청소라도 좀 하든가라고 쏘아붙입니다. 남편이 미안한지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을 가더니 락스를 찾습니다. 락스 어디에 놨나? 어디 찾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하니까 또 그거 못 찾습니다. 그 못 찾고 있습니다. 락스를 찾아주러 갑니다. 막 락스를 가니까 또 들이부이. 물에 섞으라고 했더니 가면 얼마나 섞으면 되나 묻습니다. 이거 화장실 청소시켜놨더니 막 청소하는 법을 지금 가르치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막 방구석에 들어가 있고 내가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사실 이 평소하지 않던 일로 돕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만일 남편이 평소에 화장실 청소 한 번 안 했다면 그 일로 당장 도울 수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장 도움이 되려면 평소에 했던 일을 찾아 해야 합니다. 평소에 그래도 장을 잘 봐왔다 싶으면 장 보는 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래도 뭐 세탁기는 좀 돌리고 빨래는 좀 잘 늘었다 싶으면 그런 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장 한번 담가보지 않은 사람이요. 괜히 옆에서 이 멀뚱멀뚱 있기 미안해서 돕겠다 나서면 그 길로 자기가 욕먹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요. 우리는 그 눈치를 채야 합니다. 이 평소에 마리아, 동생 마리아가 집안일을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안 했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큽니다. 예, 자매잖아요. 보통 자매들이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했던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언니가 바쁘든 말든 딱 예수님 발치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도 이를 잘 알고 있지요. 뭐 언니인데. 그러니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내가 동생인 네 도움 없이는 지금 안 되겠다라는 이 호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호소입니다. 맨날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온갖 알랑방귀 끼는 이 동서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옆에서 아양 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으니 아, 동서만 예뻐하지 말고 어머니 맏며느리인 저도 좀 봐주세요 라는 호소입니다. 이것은요 주방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이자 2중 3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또한 주방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언어를 정확히 알아채십니다. 남편들도 때때로 아내의 이런 언어를 정확히 알아챌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도와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수고를 조금 알아달라는 이 표현인지 눈치챌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눈치도 없는 남편들이 있던데요. 같은 남자인 제가 봐도 좀 답답합니다. 어째 사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어디 아버지 학교나 부부 학교 이런 데 좀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안 가려고 하면요. 이 며칠 밥을 굶기거나 쫓아내가지고 스스로 좀 깨닫게 해야 됩니다. 대충 봐주고 넘어가면은 절대 고쳐지거나 나아지지 않습니다. 가만두고 보면은 쥐가 지금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뚱물뚱. 예, 억울하다. 이런 표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정말 일손이 필요해서요. 그런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마리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거둘 일손 부족하다 하시며 이곳저곳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꼭 자기 설교 들으라고 곁에 붙들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을 보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한 말과 정말 흡사합니다. 일손이 없으니 예수님 말은 내 동생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라는 말과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사실 언어적인 표면적인 언어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이는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이 가르칠 일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말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원래 자기 동생 그 마리아는요 집안일 잘 안 돕는 성격이었습니다. 뭐 자매들 그렇듯이 한 명이 잘 도우면요 한 명은 그 바깥으로 놔돌든지 아니면 옆에서 말로 때우든지 그렇습니다. 오히려 집안에 이 한 집안에 주방이 하나인데 주방장이 둘이면 싸움이 잦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방은 주인이 한 명일 때 이 평안이 돌아갑니다. 영국 생활하다 보면요, 이 흔히 청년들은 방 한 칸 구해가지고 뭐 생활 많이 합니다. 그러니 주방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주방 때문에 말다툼이 잦습니다. 이 칼을 한 개 쓰려고 해도 늘 그 칼이 있는 위치가 바뀝니다. 썰거지를 하고 접시 정리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 마르다의 말은 정말 일손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쁩니다라는 호소입니다. 나에게도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필요하다라는 이 호소입니다. 예수님이 이 뜻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마르다를 질책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너무 가볍게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질책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게으르고 고민 없는 해석입니다. 이 말은 마르다에 대한 위로입니다. 네가 많은 수고로 마음이 바쁘다는 것 안다. 아, 내가 그거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올 때마다 반찬 여러 개 너무 많이 준비할 필요 없다. 한 가지만 내와도 나는 고맙다. 예수님 한 가지만이라고 정확히 말씀 안 하시죠. 그러게 뭐라고 합니까? 몇 가지나 아니면 한 가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반찬 좋아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안 그러면 한 가지만 내와도 좋다. 예, 충분하다. 이렇게 합니다. 네 마음 고맙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인사입니다. 이것이 마르다를 향한 질책이라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너 지금 내가 말하는데 갔다 왔다 뭐하고 있느냐. 당장 와서 네 동생 마리아 옆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르다야 음식 준비하고 준비한다고 바쁠 거 없다. 준비하지 말고 너도 와서 앉아라. 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반찬 여러 개 준비할 것 없고 몇 가지만 하든지 안 그러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 와서 니도 앉아서 내 말 들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르다는 요 이 말 듣고 가서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아마 지쳤던 마음이 싹 풀려서 다시 힘이 솟아서 이 주방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섬김을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다는 확인을 받은 기쁨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딱 앉아서 이 진짜 둘 사이에 이 민망한 상황에 처하기 쉬운 이 마르다도 마리아도 구해주십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르다가 옳은 편을 선택하였고 언니 마르다 너는 틀린 편을 선택하였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마리아는 마리아 좋은 편, 즉 평소에 성향답게 행동했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말 듣는 것 좋아하였으니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엉뚱한 마음이 있어서 예를 들어 그 뭐 주방에서 일하기 싫은 마음에 예수님 곁에 찰싹 붙어 있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나쁜 의도가 있어서 아니라 그저 본인의 성향대로 주방에 한번 들러보지도 않고 이 동생이라 갖고 뭐 주방도 평소 안 했어요. 뻔히 보면 주방에 한번 들리지도 않고 그 예수님 곁을 맴돌았던 것입니다. 평소대로 또는 언니는 평소 습관대로 막 손님 왔다니까 먼저 주방부터 뛰어간 것이지. 하지만 또 동생은 손님의 말 상대로 또 둘 다 각기 익숙한 방식대로 예수님을 모셨을 뿐입니다. 마리아가 일이 하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모른 척한 것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깨어 머리털로 씻기기도 한 그 마음이 참 귀한 동생 아닙니까? 또한 그런 방식은 언니 마르다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방식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참 그 좋습니다. 우리 집보다 이 밥맛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하면요, 제가 위험해지니까 그 예수 안에서 한 형제 그 자매된 이들과 먹으니 좋다고 말해두겠습니다.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에 밥과 국, 김치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맛이 있었습니다. 이 여러 친구들과 또한 전도사님과 함께 먹던 그 식사 시간 참 좋았습니다. 이민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요, 한국교회와 달리 이 식사 시간이 더 화려해졌습니다. 보통 한국교회는 반찬 한 가지에 뭐 안 그러면 매주 국수 나오는 이런 교회 많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은요 업체에다가 외주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는 한국을 떠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식사가 더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하면요 이 뷔페식으로 나옵니다. 먹을 때 참 행복합니다. 물론 어떤 교회를 가면은 그 핫도그나 샌드위치식으로 현지식으로 간단하게 먹기도 하지만 물론 뭐 그 역시 나름대로 그 먹을만 합니다. 그 말을 정확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먹을만 하다는 것이지 막 탁월하다 이러듯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럭저럭 뭐 때울만 합니다. 이런 식사 뒤에는요 마르다와 같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마르다보다 착해서인지 그 힘든데 말을 못합니다. 참고만 있습니다. 아, 내 차례가 오면은 그 전날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목회자 가정인데도 이 반찬을 준비해야 되는 전날 밤은 제가 아주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예민한 아내 옆에서 자칫하다가는 불똥이 튀기 때문입니다. 다들 힘든데 참고만 있습니다. 교회가 좀 커지면은 주방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밥은 누구 손을 거쳐서 나왔는지 관심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주방 봉사는 참 서러운 봉사입니다. 주방은 또 어지럽고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보통은 대부분 잘 안 보이는 위치에 감춰져 있습니다. 억지로 그 뭐 주방 어딥니까 해갖고 찾아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일종의 감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외부 업체를 선정해서 주방 일을 떠맡기는 교회가 아니라면은 일손은 늘 부족합니다. 또 늘 불만이 나오기 쉬운 일입니다. 이 봉사에도 티도 안 난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국교회에서는요 이 매년 권사 임직을 합니다. 말이 권사지 이 주방 봉사자를 투표로 뽑는 셈입니다. 막 뽑아갖고 주방 봉사 시키려고 권사님 막 뽑습니다. 은퇴하는 권사님들 보면요 주방일 하다가 막 허리 나가고 막 손에는 온통 상처입니다. 이 전장에서 은퇴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이 반면에 소위 마리아과라고 불리는 권사님들 주방에 안 들어갑니다. 예쁘게 한복 차려입고 주보를 나눠주면서 이 교회 입구에서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새신자가 오시면은 그 반갑다고 차를 끓여서 내옵니다. 누구나 그런 분을 보면서 아 매주 저렇게 미소로 교인들을 안내하시는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러니 이 주방 봉사자들은 더 서럽습니다. 막 화도 냅니다. 저거는 그저 공주병 환자도 아니고 주방에는 을신도 안 하면서 막 얼굴 비치는데 막 봉사한다고 막 목사가 옆에 있는데도 막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두고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마르다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르다를 자기 앞에 주저앉히지도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다시 또 주방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저 마르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또한 마리아의 이 거짓없는 마음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매 간의 싸움을 부추기거나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라는 식의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는 마르다의 타고난 성격대로 먼저 초대를 하고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준비했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타고난 성격대로 또한 응접실에서 예수님의 말상대를 하며 맞이하였습니다. 이 둘 다 귀한 섬김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사람이다 보니 또 우리는 마르다처럼 나의 봉사를 좀 알아주셨으면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아유 내가 하는지 알고나 있나 싶기도 합니다. 뭐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르다가 차려온 음식 뭐 여러 가지였을까요? 반찬 딸랑 한 가지였을까요? 이 비록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것 없고 한 개만 있어도 족하다라고 하셨지만 아마 결국 이 여러 가지 해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마르다가 차려온 음식 맛있게 드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하셨지만 여러 가지 나온 대로 잘 드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마르다의 수고를 알아주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식사 기도 때에 한껏 축복하시고 분명히 마르다의 손길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르다가 차린 음식에 손도 안 대고 갔다거나 하필 그날 아 나는 금식하겠다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봉사하다 보면 마음의 서러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때려치고 싶기도 합니다. 저야 돈이라도 받고 하지 뭐 돈도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막 서러움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방과 같이 잘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이 봉사가 더 그러합니다. 주차 안내를 한다든지 새가족 응대를 한다든지 뭐 자리 착석 안내를 한다든지 하면 이 피택 투표할 때 표라도 한 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이 뭡니까? 주차 봉사입니까? 열심히 그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런 일 하면은 얼굴이 알려집니다. 그러니 인기도 많은 봉사입니다. 그거 하려면요 몇 달 동안 대기해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 주차 봉사 그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고 내 순서가 돼야 그때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봉사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주방봉사 하는 사람 말고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 막 업체줍니다. 그런데 주차봉사는요? 업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보태십니다. 여러가지 준비한다고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한 개만 해도 족하다. 내가 너의 수고하는 마음 잘 안다 라고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그 한 개만 해도가 아니라 몇 가지를 하든지 또는 한 개만 하든지 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봉사자들의 마음 더욱 분주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한 마음 때문에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준비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만큼만 예수님 말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은 주방대로 분주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분주합니다. 때때로 분주하다 보니 예배 준비를 짜증으로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뭐 너도 나도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교사들은 아이들 연습을 시키고 가르친다고 분주합니다. 교회 살림을 꾸리는 사람들은 또 연말 결산이다, 뭐 보고다 준비하느니 분주합니다. 이 하지 않던 특성을 준비하려니까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주한 우리 각각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모르지 않으십니다. 비록 예수님 발치에 붙어서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은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구석구석에 붙어있는 이 봉사자들의 손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한껏 즐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르다 마리아 편 가르기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좋아하지만 명절의 수고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명절은 좋지만 명절의 지출은 부담스럽습니다. 손님 맞이가 좋지만 준비하는 것 부담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나빠서 내 마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힘써 준비하고 싶다 보니 내 그 넓은 큰 의지에 내 스스로 주눅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게 되어 있고 내 마음의 기쁨도 점차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아들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또 뭐 교회 중직자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더욱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여러 준비로 준비할 때의 그 심정 그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한다 해도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르다를 마리아 옆에 앉히지도 않으십니다. 다시 주방으로 가는데 붙들지도 않으십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준비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또한 마리아를 보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자매 관계가 상하는 일 없이 서로의 성향대로 잘 섬기게 놔두십니다. 대화로 손님을 응접하던 마리아의 귀한 마음도 인정해 주십니다. 비단 주방 봉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봉사가 하다 보면 분주해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뭐 교사든 성가대든 뭐 운영위원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어느덧 처음에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옥스팸이라든지 이런 데 뭐 발론티어들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발론티어 하다 보면 처음과 달리 의무감에서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그만둘까 싶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만두고 내 앞에 앉아서 말씀이나 들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많이 차릴 필요 없으니 무리하지 말고 몇 가지 정말 힘들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그 봉사하는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런 섬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르다가 지금 돌아가지 않았다면 쫄딱 다들 굶게 생겼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니 그 섬김의 귀함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섬김의 위치에서 마음이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섬김의 위치를 지켜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준비하는 모든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가 맡은 바 소명에 따라서 여러 일로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시작한 봉사지만 때로는 마음이 분주하여서 처음 주님을 초대했던 기쁜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치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남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모양새를 흠잡지 않고 각자의 섬김을 높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여러 성도들의 섬김으로 더욱더 귀해지고 더욱더 반석 위에 굳게 서가는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